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른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장자라는 분 아시죠?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도가 사상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저술한 책 가운데 이 외편, 추수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하의 신 하백이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북해의 신 약에게 이 세상에서 황하가 가장 넓은 줄 알았는데 바다를 보고 나니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라고 말합니다. 이에 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계절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정저지화라고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의미입니다. 식견이 좁은 사람에게 도를 말해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의 상식 속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아멘. 12장에서 욥이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가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일세. 나도 자네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다네. 그분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맞다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네. 때로는 의인에게 내려지는 고난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네. 내가 그것을 깨달았네. 내가 그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네. 그래서 자네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네들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네. 이제는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화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욥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아픔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몸이 지금 너무나 아픈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와 함께 밀려드는 절망감, 더 나아가 자신을 위로하러 온 모든 친구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을 붙잡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제가 개인적인 삶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단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이미 이전에 한 두세 분의 목사님들이 거쳐가시고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부임을 하신 거죠. 이미 성도들 간의 골이 굉장히 깊게 있어서 이 교회에 가서 이 분쟁이 끝나기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정말로 어린 시절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그 사정을 알 턱이 없죠. 담대하게 저는 제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자전거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인이었죠. 7살 때부터 믿음과 인내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느낀 감정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확신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더욱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그 마음의 낙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더 크게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다 아낌없이 드렸는데 나에게 이런 결과를, 내가 이런 결과를 맛보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절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의심은 당연하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욥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상황이 지금 왜 이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사람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욥과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죄가 될 것을 알고 있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죄될 것을 알고 있다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쓸모없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말고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성경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신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이해하려고 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한 가지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해되면 너희들 이단이다. 여러분, 삼일체는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모델이 없습니다.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요, 그 신비로운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은요,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적어놨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여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백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쪽의 하나님이죠. 생각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욥을 위로할 수도 없고 욥에게 답을 줄 수도 없고 욥을 격려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쓸데없는 의원과 같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의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폭넓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신비로운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신비로운 여백이 또 일정 부분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죠. 그럼 그 말씀에 대한 회개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유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주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 설교는 하나의 지식으로 남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없으니 이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점점 더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결국 우리도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결국에는 쓸모없는 의원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꼭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 경험되어진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 영혼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파서 선생님한테 갔는데요,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서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모있는 의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은혜를 삶 가운데에서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또한 하나님을 지식과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 또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서 대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쓸모 있는 의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만나며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사랑을 담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